예, 목요일 새벽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완전한 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을 이제 기록합니다. 1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어제 읽은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로보암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로보암이 요청한 사건은 건을 로보암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 포악한 말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역군과 세금을 좀 줄여달라는 이 말을 이제 오히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멍이를 더 무겁게 하고 나는 아버지는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훨씬 더 혹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구든지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 왕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요구를 들으면 말이라도 고려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조금 줄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이제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고 일이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록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들죠. 어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보 같은 말을 했을까? 왜 망하면서도 회개치 않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겁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는가?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할까라 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가운데도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 말도 안 되는 분열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이게 바로 징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서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신 게 뭐냐면 왕이 이게 군림 세상 왕들처럼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뺏는 그런 왕이 아니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눌러서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휘두르시고 통치하시고 군림하셨다면 이 세상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정돈이 잘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쳐버리고 날려버리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뭐 다 보내버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통치 방식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이 왕 제도는 이방 왕들로 비교해 봐라. 분명히 그 왕들처럼 너희들의 자식과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세금을 거두고 일을 또 전쟁에 나가고 내보내고 이런 세상 왕과 똑같은 식으로 너희들 착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에 왔을 때 그 영광의 솔로몬의 영광의 그림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12개의 도로 나누고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방식 그리고 군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전제군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준다. 참 불씨가 있는 거죠. 이미 이 왕이라는 제도 전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무엘에서 말합니다.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읽어보면 결국은 왜냐하면 지금도 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대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의 이런 방향이 확 뒤바뀔 때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복잡한 건 필요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반역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이 일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16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는 남유다 저 유다 지파의 왕을 이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안 받아요.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8절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르호보암이 그것을 보고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그것을 보고 이제 술이 올라서 도망하였다 이 말은 요 세겜 사건 이후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로보암이 이걸 수습하려고 다시 재협상을 요구한 건데요.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18절에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어요. 아니 재협상을 하는데 이것도 참 보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역군의 감독이 누구냐면 일을 시키는 총책임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이 사람을 보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해요. 인사.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사람을 심고 조직을 하는데 어떻게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그들을 직접 부렸던 사람을 보냈을까?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보통은 재협상을 보내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고 또 사람을 불러서 일시킨 거 강제 동원이 싫어서 이제 불만이 있는데 그 일을 직접 실시한 사람을 보내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지. 관계가 좋은 사람. 그들을 이렇게 막 일시키고 때리고 막 욕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과 참 좋은 관계를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자, 앞에 이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이 어리다는 표현을, 여러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식을 낳았으면 아무리 어렵게 빨리 낳았다 그러면 마흔이 넘는 게 로보암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어린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 나이가 비교 젊다는 말이 맞는 거죠. 어리다고 해서 뭐 10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로보암과 같은 세대 사람들이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세게 해버리고 채찍으로 우리 아버지가 널 때렸느냐? 나는 전갈을 붙여서 때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완전 눌러버리는 것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일 혹독하게 다루고 가장 기를 죽이고 보면 벌벌벌 길만한 사람을 보내면 기가 죽겠지 하고 아도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로보암의 문제가 이건 거죠. 협상할 줄 모르고 상황을 파악할 줄 모릅니다. 너무 40년 동안 잘 나갔기 때문에 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구나. 아도람을 보냈다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행동.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19절 요 말이 예를 들어서 16절 이후로 나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이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18절에 아도람을 보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배반해 버렸어. 완전히 갈아서버린 거예요. 이 느낌 뭐냐? 영원한 반역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완전 끝이 난 거예요. 아도람을 보낸 것이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 자, 우리는 그냥 이게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게 등장하는데요. 보면 여러분 뭐가 새로운지 모르시겠죠? 20절에 공회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는 말이에요. 자, 앞에는 세겜에 모여서 왕을 세웁니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내려온 그 사건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회로 청해요. 그러니까 자, 세겜에는 모든 지파가 다 모여. 근데 아도람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 등을 돌리니까 유다 지파하고 상관없는 공회를 만드는 거예요. 세겜에 모이면 유다도 상징적으로 올수 있어. 세겜 빼버리고 공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려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는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세김이 아니라 공회에서 라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도 온 지파의 왕이었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솔로몬 왕 다음에 실질적인 온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에 불과합니다. 왕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외국 조금은 밖에 없으니까. 성전이 있긴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솔로몬 다음에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하다.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것이 깨집니다. 깨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갈리고 이제 다른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갈리는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거 뭐 방법이 있나요? 이미 솔로몬이 다 저질러 놓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붙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갈라져 있는 상태,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오래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식민 지배의 그런 많은 고통들이 현존하는데 그걸 화평하자.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로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 말을 쭉 하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세상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외에는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그런 분열, 그런 것을 넘어서 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정치 권력이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합의로는 불가하다. 여기서 이미 엿보게 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에 가장 먼저 화평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 왜 우리의 죄를 지어야 되는가까지도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15절에 나오는 이 말, 이 분열이 이 끔찍한 이 분열과 타락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제가 참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동전의 한 면이 다른 면은 뭐냐? 우리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주로 말미암는 화평과 일치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계속 기도하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예배가 온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초청할 때에 모여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지는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교회가 지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의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읽어보며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는 주로 말미암는 화평과 일치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